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21장 우리는 그들을 간신히 떼어놓은 다음 배를 타고 고스까지 곧장 항해하였다. 그 다음날 우리는 로도로 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지나쳐 시리아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두로에 닿았다. 그 배가 그곳에서 짐을 내리려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래를 지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다.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기로 한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을 계속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들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성밖까지 나와 우리를 배웅하였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배를 타고 떠나 돌레마이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곳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우리는 다음 날 길을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우리는 빌립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묵었다. 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이고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돕던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빌립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네 명 있었다. 우리가 그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그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발과 손을 묶고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에 임자를 이렇게 묶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다. 그러자 바울은 말하였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렇게 울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저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묶이는 것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그를 말리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며칠을 지낸 뒤 우리는 준비를 갖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 출신의 제자 몇이 우리와 같이 올라가서 우리는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리로 데려다 주었다. 나손은 키프로스 사람인데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다. 모든 장로들이 그곳에 와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바울 형제도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이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대해 열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당신에 관하여 이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곧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모세의 가르침을 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도 베풀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서 같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들의 머리를 미는 비용을 대신 치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당신이 모세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정을 편지로서 보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과 피와 목줄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부도덕한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튿날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러고 나서 정결 기간이 끝날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바칠 날짜를 알리기 위해서 성전뜰로 들어갔다. 이래 동안의 정결 기간이 끝날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뜰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부축해서 바울을 붙잡았다.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성전들로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성전들로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온 성이 술렁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성전들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곧바로 성전문들이 닫혀버렸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성 안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천인대장에게 온 예루살렘이 폭동에 휘말렸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천인대장은 곧바로 군인들과 백인대장들을 거느리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은 천인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던 손을 멈추었다. 천인대장은 바울을 체포하고 부하들에게 쇠사슬 두 개로 바울을 묶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바울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다.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말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너무 시끄러워서 천인대장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는 바울을 군부대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까지 끌려갔을 때 모여든 사람들이 난폭하게 굴어서 군인들은 그를 둘러매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모여든 사람들은 뒤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쳐댔다. 군인들이 바울을 군부대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인대장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천인대장이 대답하였다.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오. 나는 당신이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천명의 자객들을 이끌고 광야로 간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소. 바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온 유대 사람입니다. 다소는 길리기아에 있는 이름난 도시이고 저는 그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천인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계단에 서서 무리에게 손짓을 하였다. 사람들이 종용해지자 바울은 아람말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주 앞에 오라
역대지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고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이고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고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이고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이 세상의 첫 장사가 되었다. 이집트에게서 루드족과 아남족과 르합족과 납두족과 바두르족과 가술루족과 크레데족이 나왔다. 가술루족에서 블레셋족이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을 낳았다. 가나안에게서 여부스족과 아모르족과 기르가스족과 히이족과 알가족과 신족과 아루아족과 스말족과 하마족이 나왔다. 세무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달과 메삭이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에 세 개 인종이 나뉘었다고 해서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하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엘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테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아래로 게달과 아프열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대마와 여두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태어났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의 첩 그도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대안과 이스박과 수아이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미대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다. 이들은 모두 그도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마엘이다. 에서의 아들은 엘르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이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망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이다. 르우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살과 티산이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살과 디산이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딤나이다. 소발의 아들은 알랑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다. 스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디손의 아들은 하모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예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아간이다.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다음과 같다. 부오르 아들 벨라가 디나바의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으니 대만 지방의 사람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으니 부다스 아들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을 쳐서 무찌른 사람이다. 그는 도읍을 아이스로 옮겼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사람 삼나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으니 유프라데스 강가에 살던 로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으니 악보르 아들 바알 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바알 하난이 죽으니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도읍을 바이로 옮겼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인데 그는 마드레스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이다. 하닷이 죽었다. 예도모 족장은 딤나 족장과 알라 족장과 여덧 족장과 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눈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이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결혼의 이유를 나누었다면 여기서는 결혼을 지켜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면서 특히 결혼 생활을 지켜가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불신의 반쪽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신앙의 편이 희생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확대될 수 없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육신적으로는 손해보고 희생해야 한다는 권면을 성경은 많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주님께 영광보다는 욕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명령과 바울의 당부의 부분을 보게 되는데 결혼한 관계 속에서 이혼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혼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홀로 살든지 이혼했던 당사자와 다시 합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불신의 아내든 남편이든 비록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지라도 살고자 한다면 버리지 말라고 하는 권면은 바울 자신의 당부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결혼에는 일반적인 인간관계 이상의 의무가 따른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당부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으로 어찌 보면 반강제적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율법으로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결혼을 한 사람들은 또 하나의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해야 하고 단단히 붙여진 것이 나눠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고 찢어진 흔적이 평생을 남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중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자연적인 관계가 있다면 부부, 맺어지기까지는 자율적입니다만 그만큼 지켜줘야 하는 관계인 만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남녀가 만나는 결혼입니다. 갈라서지 말라는 10절 하반절의 당부인데 첫 결혼식에서의 서약은 반드시 지켜줘야만 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에 쓰여진 용어의 본래적인 표현상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는 표현이 모두 수동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혼은 절대로 적극적이지 말아야 할 것을 심심당부하고 있는 표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관계가 지켜져야 한다고 11절에 말하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는 마태복음 19장 6절의 예수도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면서 상처와 많은 어려움이 인간관계와 사회 속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결혼에는 사람의 윤리나 도덕 이상의 계명이 함께하는 것은 이 약속과 모형이 창조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믿지 않은 반쪽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당부는 이미 결혼한 부부 중 한쪽만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와는 또 다릅니다. 1세기 당시의 고린도는 불신의 사람들은 사실 깨끗이 못한 부부 생활을 가정하고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당부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냐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냐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도 믿지 않냐는 아내가 먼저 거론되고 믿지 않냐는 남편이 나중 거론된 것이 일반적인 남녀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혼인에 있어 남자가 주체가 되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0절에 나왔고 여기에서 비록 수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선택의 권리를 불신의 편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버리지 말며 버리지 말라는 표현의 반복이 보입니다. 불신의 반쪽에 믿음에 좋은 영향을 받게 하라는 권면도 14절에서 보죠. 그러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라는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불신의 영향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거룩하게 되나니 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보다도 경건의 능력을 지켜갈 때만 가능함을 알아야 하므로 뼈를 깎는 희생이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양친이 다 성결한 결혼 생활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경고하는 겁니다. 불신편의 의견을 존중해 줘라 15절에 당부하는데 혹 믿지 않냐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기록되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갈리는 것은 나눠짐의 의사는 오히려 불신의 의사를 들어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화평 중에 부르셨느니라. 즉 그런 결과로 절대로 불화해서는 안 될 것을 당부하는 의미이면서 그것에 얽매여 삶을 망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핵심은 불신의 반대쪽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 17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의 반쪽을 위하여 희생하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신자와 결혼해서 개종을 시키겠다는 시도는 사실 무모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률은 매우 낮고 부정적인 확률에 이를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역사 속에서도 검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불신 배우자와 결혼을 피하는 것은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이미 결혼한 가운데 한편만이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충고라는 데서 주어진 내용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너무 지나친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결론을 먼저 가지지 말아라 16절에 당부하는데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너가 너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둘 중 하나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있으며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은 오늘도 한쪽만 신앙하는 분들이 꼭 품고 살아야 할 기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하라 17절에 당부하는데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신앙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 됐든 각자에게 다르고 다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각자의 형편에서 평화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과 삶의 역할을 귀중히 여기고 주님의 기대와 뜻을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고 당부합니다. 즉 이러한 삶의 자세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당부가 아니라 역사 속의 모든 교회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권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에덴에서 허물어진 가정의 회복을 위한 희생이기도 합니다. 요즘 집은 있으되 가정은 없다라는 안타까운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신의 말입니다. 적어도 결혼은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한 관계로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쪽이 불신일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신의 반쪽이 믿는 반쪽에 의해서 거룩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거룩해질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불신의 반쪽이 나눠짐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의연히 받아들이는 성별된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결을 통해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세상에서 어찌 보면 더 손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미리 부정적인 생각으로 절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Keep your eyes upon Jesus, for all that you ask He will do. He has called you to serve Him, and gladly He'll carry you through. to Jesus,
believe,
and his amen for you.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has made a new creature of you. And you will grow in his likeness as daily your life you renew.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does what no other can.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그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형들의 시기를 받아 어떻게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그를 유혹을 했는지, 그 유혹을 뿌리친 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 그 후 극적으로 이집트 총리가 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극적이고 감명적이지만, 저는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장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안 갚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습니다. 사실 형들의 그 전갈은 거짓말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그 유언이 사실이라면 요셉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성품으로 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버지의 그 유언을 무시하고 형들에게 안 갚음을 할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전갈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전해 듣고 운 요셉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성품이 어때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레토릭, 곧 수사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사실 우리 모두 우리 죄 때문에 한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단순히 용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형들의 자녀까지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며 우리가 개발해야 할 영적 성품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